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 그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감사하다 이런 표현으로 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좀 다르게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자,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기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의 법칙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요. 그래서 겨울 되면 낙엽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멈추어요. 만물의 생장이 멈춥니다. 자, 그러다가 봄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지랑이 올라오면서 땅이 녹으면서 이제 막 싹들이 올라오지요.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부들은 땅에다가 씨를 파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름 되면 그 무더위 속에 잘 자라지요. 그러다가 가을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시피 이런 과일들이나 벼들, 곡식들이 잘 여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또 준비를 하고 봄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선명하게 추수의 계절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가보면 옆에는 추수하는데 옆에는 모내기예요. 그 동네는 그래요. 그러니까 늘 어떻습니까? 이게 물을 댔다가 물을 끊어요. 그럼 이제 추수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 하고 다시 또 심고 이렇게 뭐 삼모자까지 한다 그래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추수돼서 익어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모내게 하고 이렇게 막 서로 중복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선명하지요. 선명해서 이게 잘 추수 때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추수의 법칙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추수는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햇빛을 줘요. 그런데 심어야 돼요.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줘도 추수가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심는 것이 꼭 씨앗만 아니라 운동선수들 보세요. 그 올림픽에 나가려고 몇 년을 그냥 열심히 연습하지요. 집에도 안 가고 연습합니다. 때로는 막 야단도 맞으면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 보면 뭔가 심어야 돼. 시간을 들여서 심습니다. 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자, 늦게까지 공부하고 때로는 0시에 또 공부하고 0시 시간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뭔가 또 진학을 하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추수의 첫 번째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지요. 심어야 됩니다. 이게 땅에 심든 혹은 우리의 심령에 심든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추수의 법칙이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건을 심으면 경건한 신앙의 열매를 얻습니다. 거둡니다. 또 우리가 정직과 깨끗함을 심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향기나는 신앙으로 거두게 되지요. 또 우리가 기도라든지 이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런 일을 안 하면 없습니다. 왜? 심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위하여 영적인 세계에 좋은 걸 심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죄악의 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악의 씨앗을 뿌리면 죄악의 열매를 걷게 됩니다. 또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무절제의 삶을 씨를 뿌리면 결국은 파국이 옵니다. 그 다음에 거짓을 심으면 거짓의 열매를 맺지요. 또 불신을 심으면 불신의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옳은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법칙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계절을 보면서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냥 땅만 보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지 몰라요. 잊어먹어요. 이거 평소에 늘 우리가 깨닫고 정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씨도 심고 무절제의 씨도 심고 거짓도 심고 불신을 심기도 해요. 그런 후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열매가 나타나지요. 그러면 이제 쓰디신 고통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후회하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뭐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오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욥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망하는 사람은 왜 망한다고요?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봤느냐?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로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욥이 하나님과 관계해서 정돈된 내용이에요. 자, 사실요,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강팍해져서요, 이 하나님의 심판도 아주 무뎌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남미라든지, 죄송합니다.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미 같은 아마존 같은 데는요, 동성연애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동네는요, 어떻다고요? 그런 인륜에 반하는 것은요, 그냥 자기들끼리 징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라든지 문명이 발달하는데 어떻습니까? 자꾸 그걸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문화사회에 사니까 우리는 괜찮다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더 우리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요. 우리는 겉으로는 아주 신사척해요. 근데 이 속에 얼마나 갈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기 좀 후진국 같은 데는요, 그냥 정직합니다. 우리들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곤모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보시라고요. 분명히 이렇게 죄를 자꾸 쌓으면요, 문제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육체의 일에만 우리가 심으면 그는 거둘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필요해요. 근데 그게 보다 더 중요한 심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원리들이 복된 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후반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게 있고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게 있어요. 크게 나누면. 그래서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심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추수의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추수의 요소는요.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열매의 법칙에 의해서 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만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아, 물론 가꾸지 않으면 그것도 다 날아가죠. 그런데 대개 볼 때 어떻다고요? 우리가 심으면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씨를 심어도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세요.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심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자, 심고 나서 열매를 거두는 때가 되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요, 요나의 법칙을 얘기해요.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 망하도록 그냥 대강 감에서 회개하라 해놓고는 언덕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망하나 하고. 근데 그 뙤약볕에 그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박씨 하나를 허락하셔서 싹이 막 나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자라가지고 요나에게 박넝풀이 됐어요. 텐트가 된 거예요. 요나가 거기 들어앉아서 시원하니까 좋다 하면서 지금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벌레가 와서 싹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어땠습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투덜거리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보세요. 요나의 같은 경우 그 다음 그 하루 만에 열매를 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는 특이한 현상이고요. 일반적으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농부들이 이 원리에 맞춰서 농사를 짓습니다. 봄에 씨를 심고 나면 가뭄이 오고 홍수도 찾아오지만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가물면 물도 갖다 대고 또 농약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이 오면 결과를 얻지요. 수술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이게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당장 결말이 없냐는 거죠. 그래서 투덜거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씨를 뿌려라.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 하나님 하셔. 그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조급증이 있는 거지요. 요나 같은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은요. 땅에서 거두지만 어떤 것은요. 하늘에 가서 거두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심어도. 또 어떤 때는요. 우리가 심어놓은 것을 우리가 열매를 못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가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열매를 거둬요. 심으면.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자, 믿음을 심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소원을 이루려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 얘기가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씨를 뿌리며 준비하라는 거죠. 자, 영적으로 땅은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해요. 이 땅은 씨를 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뭐라고요? 밭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밭을 뭐 해야 돼요? 개간해야 돼요. 개간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별로 없죠. 자, 그래서 개간한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순종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아니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밭을 개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을 죄악을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개간되지 않아요. 그럼 씨를 뿌려도 어떻습니까? 결말이 별로 없어요. 또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했으면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갖고 가야 합니다. 또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지키라는 것을 열심히 내가 하는 거예요. 또 넓은 밭에 씨앗을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요 더 많은 열매를 거둬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 심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과 연보에도 해당된다는 내용을 제가 잠시 넣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게 억지로 아니하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저렇게 연보에 대한 것도 심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을 허락할까요? 우리에게. 그냥 심지 않고 그냥 막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 법칙을 해놨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가 심는 것이 어떻게 자연이나 땅 같은데요, 밭이나 혹은 상대방에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건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땅에 심으면 어떻습니까? 싹이 나요. 우리가 꼭 땅에만 심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도 심어요. 뭐로요? 말과 행동으로. 특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 심어요. 또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어요. 그런데 심을 때요, 우리가 좋은 것도 심지만 아주 나쁜 것도 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힘들어해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심어요. 막 저주한다든지 뭐 관계를 안 좋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내게 돌아와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사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내 중심으로 막 해버려요. 이 땅에서. 자녀들한테도 그러고요. 그러면 결국 어떻다고요? 그대로 심겨져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고난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런 관계 영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상대방의 고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땅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거,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거 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명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허락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런 걸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경험하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짜 좋은 씨만 심으려고 우리가 애통하며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영향 주는 거, 그게 심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만 심으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심지 말아야 할 것. 심지 말아야 할 것 대표적인 거예요. 분노와 욕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쉬운 예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를 한다든지 이렇게 남을 욕설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씨를 심는 거라는 거예요. 제 삶을 봐도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저게 자꾸 민감하게 신경이 쓰여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대로 사는 적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씨를 심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미 저런 것은요, 우리 속에 몸에 배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더 이상 이래는 저런 씨를 심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비판에 씨를 심어요. 분노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억압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 많이 심어요. 제가 이렇게 저도 저런 게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요, 그냥 첫 마디가 저거 시작해요. 제 주변의 분들도 이렇게 가서 보면 그냥 첫 마디가 비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참 마음이 힘들어요. 아, 그럼 나도 저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사실 우리가 놓치는 게 많아요. 자, 요즘 이제 선거철이 왔잖아요. 우리나라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아주 양진영으로 나눠 있어서 이렇게 참 힘들어요. 거기에 언론도 동조하고요. 언론이라는 게 뭐예요? 메이저 언론도 있지만 유튜버도 있고 이런 언론들이 동조를 해요. 저게요, 심각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우리 취향에 따라 계속 끌려가요. 여러분 나름대로 취향 있잖아요. 그렇죠? 그 취향에 대한 얘기 들으면 좋아. 그리고 반대의 취향들은 싫어. 그래서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요, 정치적으로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이 같은 방향이면 문제는 덜해. 그래도 나쁘지요. 그래도 나빠. 근데 이 서로 양방으로 돼 있어. 그러면 서로 싸워요. 이거 지금 심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이 땅의 것에 여러분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요. 저기 물들어 있어요. 진짜 우리 조심해야 될 영역이에요. 여러분 아주 작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치에 대해서는 내 비판을 내가 내리고 내가 축복하리라. 저 사람들이 훌륭한 일꾼이 돼서 나라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영역에 계속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공격이 있어 그래. 영적인 방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 거짓말 이렇게 하지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저도 어떤 때는 그냥 인기응변으로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심각해요. 충격을 먹어요. 제가 한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여기 개척하러 왔을 때 차가 없으니까 광주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차를 하나 사줬잖아요. 여러분 알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차를 사서 저한테 넘겨주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저와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그 중개상하고 얘기해서 차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차 가격이요. 최고 밑에 가격이에요. 시세 가격이 아니고 다운 계약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넘겨줬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아, 이거 아닌데. 알아요, 이거. 아니, 돈은 그대로 주고요. 가격을 다운시켰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등록하는데, 뭐, 자기들 그 영업하는데 뭐가 있는가 봐요. 이렇게 짬짬이가 있는가 봐요, 쉽게 말하면. 예. 저 그래서 왔어요. 저 대구 와서 등록하는데, 그 등록하는 분이 계속 소리를 밀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와라, 뭘 해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알아요. 이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 알아요. 제가요, 그 자리에서 그 차를 살 때 그 현장에 가서 제가 같이 하진 않고요. 제가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등록을 마치고 딱 나오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부담을 주신 거였어요. 근데 제가 계속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 한방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같은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심각해요. 영적인 충격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요 진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우리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는요 정말 우리 지켜야 돼요. 이게 심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심어야 할 예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요 정의 구현을 실천해야 돼요. 남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요 정직하고 하나님의 길대로 정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남들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다 그런데 뭐 이렇게 묻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소금과 빛이에요. 정의 구현을 위해서 서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섰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6편 3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은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분명히 심는 대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네요.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저렇게 공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시대 혹은 아모스 시대 보세요. 저 정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특히요 지도자들이 정의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알지만 오늘날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지도층의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드러나지요. 특히 법을 가진 사람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정의를 따라야 되는데 그분들은요. 정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팀이 이기는 걸 원해요. 이게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변호사도요. 자기 의뢰인이 이기길 바래. 그게 그 사람들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법을 가졌으면 변호사라도 이게 위법이면 그 위법이다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하고요. 법을 실제 만지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요. 만일 우리가 저런 일을 당해보세요. 변호사가 잘 변호해줘 보세요. 자기가 영향을 가지고 어떤 배후의 세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좋게 해줘 보세요. 좋지요? 이거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정의 구현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예도 많아요. 차 부딪혔어요. 백미러 슬쩍 부딪혔어요. 그런데 한 달을 들어 누워. 그런 사람 많아요. 한 두 주면 치료될 걸 한 달, 두 달 그냥 버텨요. 그리고 그걸 또 사람들이 추천을 해.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들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다 유혹이 있어요, 거기. 그런데 다 어떻다고요? 그대로 열매 맺힌다고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와 이렇게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지요. 아버지 속인데 어떻습니까? 양 털을 뒤집어 쓰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에서인 양합니다. 거짓말 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 그 인생이 어떻게 결말이 옵니까? 보세요. 삼촌한테 얼마나 속임 당하는지 몰라요. 라반한테.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속인지 아십니까? 자기 동생을 요셉을 팔아먹고 양 잡아가다가 그 피를 갖다 옷에 묻혀가지고 사자한테 맹수한테 물려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요. 씨앗이 그냥 그대로 열매를 맺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는 이제 영적인 어떤 영역들, 삶의 어떤 영역들, 땅의 어떤 영역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추수할 거리가 있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뭐 정직하게 살고 다 모두 해당되지만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영역이에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 있지만 영원히 천국 가서도요 누릴 것이 있어요. 거기가 열문화 비유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와요. 자, 달란트 비유가 있고 문화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자, 먼저 자,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역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친밀함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추수하는 일에 제일 먼저는요 주님 혼자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두 제자들이 했어요. 따라서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70인들이 지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수하는 일꾼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보고 추수할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추수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추수할 일꾼 그러면 영혼 구원에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포함돼요. 그것도 포함되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교회가 하는 것이 추수예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추수할 일이에요. 물론 정의도 구원하고 이런 모든 것도 빛과 소금이 되는 이 모든 게 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가르침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추수할 일을 저렇게 하나님은 추수꾼들을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를 추수꾼으로 세웠어요. 우리가 추수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만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저기 본질이고의 사명이에요. 저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고민해야 될 내용들인데요. 자,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시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여기에는요 달란트 비유와 차이가 있는 게 뭔가 하면요, 달란트는요 재능대로 줬어요.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줬어요. 재능대로. 근데 여기서는요 모두에게 똑같이 열 문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열 명에게 열 문화를 줘서 한 명이 한 문화를 준 거예요. 여러분 한 문화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요? 한 데나리온은 어른 하루 품삯이에요. 이 데나리온이. 그럼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장정 30년? 30년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자, 계산이 안 나오네. 아니요. 하여간 6천 데나리온이. 예, 맞아요. 30년. 한 달란트가 장정 30년 먹지 않고 벌은 돈이에요. 평생 벌어둔 돈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면 엄청나죠, 이거는. 우리가 용서할 때 1만 달란트 빚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서 한 문화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백 데나리온이에요. 한 문화는 백 데나리온. 그러니까 장정 백일 품삯이에요. 그건 별로 뭐 많지는 않죠?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꽤 되지요? 여러분 1년 버는데 3분의 1. 꽤 돈 많잖아요? 예, 네, 그 정도예요. 그걸 줬어요. 그리고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재능대로 준 게 아니라 똑같이 한 문화씩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공통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걸 줬어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명을 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죠. 그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추수해야 할 영역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덜하죠.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막상 해보려니까 잘 안 돼.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멈춰 있어요. 자, 그래서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려하여 그를 불렀다 이랬습니다. 자, 저기서는요, 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저 당시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가슴에 딱 왔었어요. 저 얘기가. 왜냐 하면 아켈로라는 그 분봉왕이 있는데요. 로마의 황제가 바뀌었어요. 그 황제하고 새로 황제가 된 사람하고 서로 싸웠어요. 근데 옛날 황제한테 충성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새로 황제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가서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켈로가 찾아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아켈로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특별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먼저 그 새로 황제가 된 사람을 알아내서요, 우리 지금 통치하는 아켈라오는 안 됩니다 했어요. 미리 가서 먼저 손을 써놨어요. 그 얘기 분위기예요, 저게. 그런 얘기가 있는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금방 비유를 알죠? 금방 들어와요. 어떻든 간에 저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종류의 종들이 나와요. 첫째는요, 가서 장사를 해서 남긴 종들이 있어요. 두 번째 한 부류는요, 그냥 보자기에 싸놨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져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저기서 보면 누가 지혜로운지를 알아요. 주님 말씀대로 장사한 해서 일을 남기든지 손해를 보든지 어떤 간에 순종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싸가지고 놨다가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 주인은 무섭고, 뭐, 이 주인의 재산을 축내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하지요.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은요, 저 두 종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어느 부류에 해당될까요? 지혜로운 부류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추수 매번, 매년 우리 추수를 경험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장래에 대한 추수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안 나와있으면 문제 다른데 주님이 저렇게 말씀해놨어요. 저걸 정말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돼요. 그냥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교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저 교훈들을 받으면 부담이 돼요. 그죠?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라 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아주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냥 자신만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모르고 가서 대문 두드리며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 번 하다가 그냥 그만둬요. 아, 못하겠다. 근데 사실은요, 성경의 내용들을 보고 주님을 알아가다 보면 주님이 그냥 우리를 내몰지 않아요. 12명의 제자, 70인의 제자들 보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권능들을 다 부여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내가 주인이면 그분이 힘을 못 써요. 그분이 내 주인이면 힘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걸 주셨고 이걸 인지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준비해야 돼요. 저거는 어떤 의미예요? 성령이 민감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관계,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생명을 부르는 관계, 포도나무 관계처럼 그런 관계를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닌, 그냥 교리적인 것이 아닌 실제 삶에서 저기에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품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성품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죄와 결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는 이런 성품들 있잖아요. 저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저런 진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열린 이 상태를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추수가 진행돼요. 문화에 그 한 문화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결국은요, 저 한 문화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다 결산받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추수도 있지만 내 인격이 달라지는 추수도 있지만 하늘나라 가서 결산받아야 할 추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그리고 고민을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모두 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 찬송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열매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